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행적을 했느냐 그걸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것이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갔다, 뭐 예루살렘 지역에 갔다, 뭐 이런 차원 그 행적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가 보였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를 보였는데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나누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 보면 원래는 좀 제가 글씨를 크게 했는데 잘 표시가 안 되네요. 자, 특별히 강조된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다. 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용이 뭐예요? 위로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유 중에 이름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저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인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위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외가 없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저 뜻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막상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지요? 아주 편안하게 살아간 사람 없을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점점점 직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편하다 생각하지만요. 당사자는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그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땅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요. 사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편해요. 그렇죠? 안 다녀보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뭐예요? 얼른 아빠, 엄마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죠. 예, 막상 돼보세요. 머리 터지지. 그래서 저기 위로의 하나님, 누구에게도 외가 없는 하나님이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종종 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롤커녕 극도의 힘들어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뭐 굴뚝같이 나오죠. 그러면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혀 위로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 우리 고민을 해요. 성경 말씀은 맞다고 생각해요. 아멘해요. 그런데 아, 정말 내 삶에 나만 쏙 빼놓고 위로의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 자체를요, 이렇게 지금 잘못 시작해서 그래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려 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하셨죠? 치료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요.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삶을 그 행동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가슴을 마음을 딱 닫으면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위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감옥에 가서 붙들리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안 되느냐 하면 잘 안 느껴지는가 하면 먼저는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뢰를 못해요. 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전혀 하나님은 나를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렸다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즉 자기 생각이나 느낌,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 열정적인 기도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살다 보면 상처가 있어서 냉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걱정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 느껴지는 거라든지 성경을 잘 몰라, 관심도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냉담해져. 그래서 위로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괴로워합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때로는 느끼기도 하고요. 자신이 그분에 속해 있음을 어떤 데는 의심을 해.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요, 저렇게 고민을 해요. 자,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요, 행복해 해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동창을 만난다든지, 이런 거는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위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과 이렇게 사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근동에 뭐 때로는 어떤 때는 뭐 해외도 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며칠씩 여행을 갑니다. 뭐 2년 전에는 사모님들끼리만 대만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안 가고 또 뭐 설악산이라든지 뭐 지리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가면 이렇게 보면 사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다니고 굉장히 행복해해요. 좋은 거지요? 근데 막상 교회 상황을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우리가 대개 세상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런 걸 행복해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그리고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는 곳마다 어둠과 불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도 이론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봐요. 실제적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해요. 우리가.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 말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에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늘 나라에 있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믿고 살아요. 삶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게 향기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저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런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믿어요. 우리를 보는 대로 믿어요. 느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읽고 있다는 거예요. 뭇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죠. 자, 그리고 이 방법은 놀랍게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영향을 미쳐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활력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해서 사실은 눈이 열려서요.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삶의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모습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은혜들, 그 생명의 은혜들이 내게 넘쳐나기를 그 비전을 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삶에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는 우리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위로받지 못하는 삶이 보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을 우리의 삶과 행동과 눈으로 확인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몇 퍼센트나 내가 살아내고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는 해결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내 삶에 실제로 누리며 지금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지로서 그 삶을 나타낼까? 그걸 우리가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 경험해야 됩니다. 자,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위로를 말할 때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시련이나 고통을 정면으로 이제 맞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그 맞서는 삶에서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맞아. 천국에 가면 위로를 받아.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지. 뭐 그거지 뭐. 요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위로는 잘 느껴지지 않고 위로를 경험하지는 못해. 신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천국 가는 걸 하나로 위로를 삼지 뭐.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봅시다. 저게 뭐지요? 잘 안 보이죠? 수달이 딱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 새끼를 가슴에 안고 있어요. 이제 보이죠? 예. 그러니까 그 새끼가 엄마 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 수달이 엄청 행복해요. 저 모습 보면. 또 봅시다. 아이들은요, 엄마 등에 업히면 너무나 행복해요. 다 우리 경험했죠? 예. 경험했어요. 그냥 엄마 품에 안기거나 등에 안 올라 업히면 그냥 근심이 없어. 또 볼까요? 저 아이 보세요. 엄마 품에 저렇게 있으면 그냥 행복해해요. 저기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엄마한테 기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때 제일 먼저 반응되는 게요, 엄마 품이에요. 근데 엄마 품보다 더 행복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아유, 난 저런 경험 못했어. 짜증나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품어주고 업어줬잖아요? 그럴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았으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했던 그거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나와 같구나. 나보다 더 위로를 부으시는 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저 이사야서는요 하나님이 포로를 끌려갈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에 내용 보면요 너희들 멸망할 거다, 망할 거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강력한 소스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내가 위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예요? 돌아오면. 사실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 넘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머니 품이나 엄마의 발베개나 엄마의 등에서 우리는 그 편안함, 그 행복함, 그 위로를 느꼈던 우리 모두 다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 징계하는 분, 야단치는 분, 잘못하면 그냥 애누리 없이 책망하는 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전혀 엄격한 심판한 분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너희를 위로하는 구세주이자 창조자인 내 곁에 있는데, 그분이 내 곁에 있는데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창조자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너 옆에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또요. 세상을 만들고 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냐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또 뭐 있겠냐는 거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경 말씀이 그래요. 네, 전혀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제일 먼저 공생애 시작할 때 뭐하라 했어요? 바로 그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선포했어요. 지금도 그 당시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해요. 여기서 모든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둬야 돼요. 모든 위로 혹은 모든 이의 위로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뭐예요? 모두에게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대적을 했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갈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 저놈들 저거 벼락을 때려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의 행실이 정말 안 좋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겨요. 용서해줘요. 또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왔을 때도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낸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요. 내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혹은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이 아주 두려워했어요. 우리만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심히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런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보혜사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위로를 못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요. 가신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안을 만들어놨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보내주겠대요. 그분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동일한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랄 일이지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야, 열두 제자들 행복했겠다 그 생각해요. 아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열두 제자들보다 더 긴밀한 보혜사와 함께해요. 그 위로의 하나님과.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거 실제예요. 근데 사실은 못 느끼지요.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나 조금 경험할까?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근데 느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어릴 때요,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를 귀찮게 따라다녀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좀 지나면요 이제 어디 가자도 안 가요. 그러죠?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따라붙어요. 아니, 오지 말래도 따라붙어. 그래서 때로는 두들겨 맞아요. 오지 말라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 저 시골에서 살 때 그 시장까지, 강릉 시내까지 가려면 한 8km를 가야 돼요. 어머니가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요, 따라 붙으려고 그래. 그러면요, 밭을 따라서 언덕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시큰 두들겨 맞아요.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엉엉 울면서 집에 와요. 하루 온종일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그러죠. 그러면서도 두들겨 맞았어도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언제 오나. 그 생각하는 거지. 저녁 되면 엄마가 영락 없이 나타나. 그리고 손에 뭐 맛있는 거 사가져 와. 이걸 몇 번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느껴지지 않아도, 엄마 갔다 와. 끝나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늘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게 그냥 믿어져. 그렇죠? 우리 신앙이 자라면요, 저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신뢰해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는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위로자를 우리는 신뢰하셔야 됩니다.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를 누리셔야 돼요. 자, 함께 하시는 위로자라는 말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냥 위로자라만 생각해도 굉장한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자라고 저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저걸 발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요,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며칠만 함께 해도요, 너무나 행복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친구가 찾아와서 간호해줘. 몸 아픈 게 하나도 죄가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마음은 너무나 좋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집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친정 엄마가 왔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무한한 위로의 능력을 가진 그 하늘의 위로자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세요. 성령님. 이거 실제예요.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 땅에. 그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지요? 진리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쩌면 우리는 이 신성한 위로자가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는 실망하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부터 책망 듣지 않냐, 하나님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우리를 지적해 주고 고쳐주고 정결케 하고 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엉덩이가 찢어져가지고 가. 근데 자기는 몰라.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서 얘기해 줄지도 뭐하고. 저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근데 옆에 친구가 보더니, 야, 친구야, 너 옷 터졌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자기 옷을 딱 벗어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줘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주님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고 죄짓고 혹은 창피당하고 이럴 때 어떻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감싸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치세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요. 나중에 창피당하지 말라고 도와주세요. 실제예요 지금. 자, 그럼에도요. 그분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자격 받을 위로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냥 자기가 안 받아들여.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우리 모두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에서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거라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그 당시에 격노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그거는요, 우리에게 그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갈급히 할 때는 대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슬픔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시련을 주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허락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 정말 저 성경 많이 봤어요. 거친들로 하나님 데려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위로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위로하지 않아요. 위로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해요? 거친들로 데려가요. 가서 위로를 해요. 아니 물론 거친들 아닐 때도요, 수없이 위로를 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거친들로 데려가요. 자, 어쩌면 우리는 실망과 고통의 거친들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서야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니 좀 행복할 때, 좀 편안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좀 깨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거친들에 가서 거기서 낭패를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위로를 그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지금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깨달아. 내가 위로 필요 없어. 그러면요, 위로의 말 줘도요, 관심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위로가 필요한 때는요, 많은 거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위로가 정말 필요한데 하고 생각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위로해 준 말을요, 우리는 버렸고요, 관심 없었어요.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위로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호세아서의 말씀이 뭐예요? 이미 그전부터 하나님은 위로하고 사랑했지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거친들로 데려가서, 광야로 데려가서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그 얘기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면요, 한참 늦었어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느끼려면요, 위로를 알려면 위로의 필요성을 알 때 위로의 말이 들려요. 평소에는 위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때로는 잃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것이에요. 근데 얻는 건 어떤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무지를 헤쳐서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때로는 많은 것을 다 잃어도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엄청난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지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도리어 이런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는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정작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요, 위로의 하나님은 전혀 안 먹게 들어가요. 여러분이 좀 행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면 좀 그래요. 근데 아주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내 상황 보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위로의 하나님 변함없다고요. 우리의 상황과 변함없어요. 도리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더 하나님은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 근데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만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우리는 고쳐 읽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말해.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고린도후서는 거의 다 위로에 대해 얘기하죠. 1장 3절로 4절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밖에 얘기하잖아요. 또 7장 6절에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는가 하면요, 낙심한 자들을 저버리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를 지나치시는 하나님, 혹은 자신이 위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증명해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지요.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사야 4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세요. 그 바로 다음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은 저렇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했기 때문에 저런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 잊었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슬픔을 다 채울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자, 그게 곧 다음 절이잖아요. 15절, 16절. 너를 잊다니 어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잊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위로를 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노래하라. 저 구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어찌 엄마가 자식을 버리겠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누가 있겠냐?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저건 느낄 일이 아니에요. 저 약속의 말씀은 믿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이제 떠났어요. 아주 초신자 때 할 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도 신뢰하고 가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는 엄마가 늘 옆에 있어야 안정이 있어. 좀 지나면 엄마가 옆에 없어도요, 안정을 취해요. 왜? 엄마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안 느껴지니까 불안해하는 거, 진짜 어릴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신뢰하고 붙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충만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 위로받고 싶어 해요. 제가 이미 답을 다 설명했어요. 자, 우리는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아, 그거 말고 좀 더 뭐 없나요? 아니요. 저게 최고의 답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이잖아요. 그 주님과 관계에 있는 위안이 되는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으로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또 소성케 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을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 혹은 찬송가의 어떤 구절을 보면 갑자기 위로가 와요. 위로 느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위로 느끼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살아 움직이면 오! 하면서 그게 계시가 되면 우리는 감격해요. 혹은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 가사를 한 구절을 딱 보다가도 오! 하면서 우리 감격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구절을, 그 말씀을 보다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 위로가 온 거예요. 위로가 실제가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성령께서 그 순간 깨닫게 비춰주시죠. 그래서 내가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요, 사실 우는 아기가 있어요. 막 우는 아기 있어.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해도요, 때로는 위로를 받기를 거부할 때도 있어요, 애가. 그럴 때 있지요. 애가 뭐 달라 그래. 안 돼. 그러면 막 뒤집어져. 그럼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막 안아주고 해도요, 안 통해.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엄마가 엄청난 사랑을 갖다 대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지금 자기가 불만이 있는 것을 해결 안 해준다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 자체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어떻다고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망해가는 거기에다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망하기 전에 돌아와라. 더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심판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듣기에는 징계 같고 야단치는 것 같아도요, 그 배후에는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지. 그걸 깨달았으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가버린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이 신앙이 그냥 뭐가 느껴져서 믿는 게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믿음으로 결과가 와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마다 그냥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시고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경계하고 불안해하고 쓴뿌리가 있고 이런 것이 딱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경험한, 내가 당한 이런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문구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경험하는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위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있어요. 못 느껴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세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계획이 철저한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 위로자. 특별한 위로자.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건 실제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신뢰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